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겟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이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과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차는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제 11장 말씀은 가나안 북쪽 지역과 이제 전투 또 그리고 그 전투 끝에 그것을 이제 점령하는 요약문임과 동시에 1장부터 11장까지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정리이기도 합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 가나안 땅 남부에 있는 연합군들과의 이제 전투였고 11장에서는 북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제 그대로 행했다. 그리고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이제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을 말씀에 순종하여 잘 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남방 연합과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 지역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제가 사진 보낸 거 혹시 띄워 주실 수 있나요? 확인이 안 됐으면 나중에 보면 되고요. 혹시 제가 아까 보냈는데 없으면 제가 다음번 설교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남방 지역이 어디 지역이고 북방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사진이었는데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이 모든 전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보면은 이제 뭐 어느 지역 여러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제 그들의 왕을 모두 잡아 죽였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전투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이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뭐 그동안의 정리 혹은 요약이라고 생각해 보면 굳이 이제 없어도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 내용이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가장 쉽게는 이 전투 끝에서 가나안 점령 전쟁을 요약하며 보여주고 싶은 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이런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런 왕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다 이제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거였는데 뒤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이러한 은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두 집단이 나옵니다.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과 그 외에 다른 족속들, 이스라엘과 싸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죠. 사실상 이 두 집단의 차이가 무엇이었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 집단은 이제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한 집단은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이죠. 은혜를 입은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된 것이고, 어찌 보면 뭐 진멸당하지 않았고, 은혜를 입지 못한 백성들은,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싸웠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여호수아의 2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보통의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야, 우리 땅으로 오는 어떤 한 집단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들이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땅을 취하러 온단다. 근데 그들의 신이 심상치가 않다. 여기까지 오는 소문을 들어보면 애굽 바로가 그들에게 굴복하였고, 그들을 막아섰던 왕들이 진멸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나라였는데 그들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죽임을 당했다.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죽었다. 우리는 어떡하냐?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두렵긴 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 싸워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브온 족속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고,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경외를 표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고 은혜를 입은 것이죠. 앞선 내용에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원했고, 그 증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남았다, 그 증표 가운데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죠. 이것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간담이 녹아 정신을 잃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 외에 다른 족속들의 반응은 어떠했냐? 싸우기를 원했죠.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달랐을까? 대부분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한 집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며 조약하며 은혜를 구했고, 어떤 집단은 더 똘똘 뭉쳐서 싸우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한 집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어떤 한 집단은 은혜를 입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집단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은혜를 입지 못했던 집단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과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이제 뭐 완악하게 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뭐가 아리송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악하게 하시는 분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오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악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러 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모든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해서 그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 어떠하심과는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악한 분인가? 왜냐하면 누군가를 악하게 해서 악한 짓을 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또 따라오죠. 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좀 찾진 않겠지만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를 통해 받은 고난은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보내게 하신 거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은,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들,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를 넘어가기가 힘들죠. 이 다음 단계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시게 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선 자체이신데,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될 뿐더러 어떤 사람을 악하게 하셔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가나안 족속과 자신의 백성을 핍박하고 위기에 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성경의 내용, 구원과도 같은 것은 말이 안 되죠. 사람을 악하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 우리를 위기 속에, 우리를 죽음 속으로 몰아놓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뭘까? 아직 고민해 봐야겠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한, 명확한 답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악함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완악함을 그냥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두셨으니 바로는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번 요거는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이제 악을 행하기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현실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누군가를 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악함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대로 두시면 사람은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며 매일매일 악을 행하는 인생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난한 족속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악함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그 중에 뭐 라합이든 기브온 족속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표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하나님을 대적한 가나안 족속들이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모여서 모든 것이 무익하고 모든 것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무익하게 하며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본래 가지고 있던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그 악한 마음이 완고하여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찾아가지 않으셔서 그냥 그대로 두셔서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지만 이제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인간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근데 그 자유를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는 악한 쪽으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그 악한 본성을 그대로 두심으로 그들은 반항과 완고함이 작용해 그 모든 행동을 하였고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악하게 행한 거를 아이고 저 은혜 받지 못한 백성들 어찌하면 좋을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그들의 악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질문이 따라오냐면 결국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악함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와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무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는 것인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사람들 불쌍한 거 아니냐?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했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시원한 대답은 듣기 어렵지만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타락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죽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래도 찝찝하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이 죄가 나 때문이도 아니고 아담 때문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찌 보면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주십니다. 아담에게 그럴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더 큰 겁니다. 만드신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믿게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고 물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고 알고 듣고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그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의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유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악하게 갈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하시고 그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와 이끌어 가시며 아무런 조건 없이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성 삼아주셨죠. 우리가 그런 거죠. 또한 그렇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전능하심을 세상에 보이셔서 그것을 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라합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기브온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듣고 알게 하셔서 물론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겠지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어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맛본 자들도 있습니다. 요나서의 선원들이 그랬고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결국에는 멸망했고 그들의 악함을 돌이키지 않았지만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결국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요수아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너네는 안 돼. 내가 너네들한테 은혜를 입히기 싫어. 그래서 너희를 악하게 할 거야. 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원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위대하심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물론 이 요나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에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음이 요나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듣고 경험하지만 반응이 다르죠. 기브온 주민들은 경외하며 은혜를 구했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오히려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죠. 사실상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신앙을 좀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나안 족속은 아니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거,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문제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결국 마음의 완악함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베푸신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죠. 물론 하나님이 결국엔 이기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이렇게 보면 그들의 인생 속에서 결국 멸망을 막지 못하였고 그리고 멸망함으로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었죠. 그 포로기에 죽었던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물론 그 가운데 이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이제 그때부터 노력을 했지만 그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을 당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물론 제가 구원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인데 내 마음의 완악함, 그 완악한 마음을 언제 여러분 돌이키실 것입니까? 뭐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죠. 돌이킨다라는 얘기도 하고 멸망을 경험하고 나서 결국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그래야만 하는가? 그냥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때만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건데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래 그랬지, 인간이 원래 그랬지, 나도 그렇지, 똑같이 이스라엘을 따라 살 것입니다. 멸망을 경험하고 후회하며 나중에 뉘우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함을 지키며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감리교와 장로교 예,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감리교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 그쪽 신앙은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어요.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 여유가 있죠. 괜찮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비난하냐면 우리는 그쪽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도 믿지 않는 놈들 이렇게 하고 그쪽에서 우리는 저런 게으른 자들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할 건 안 하네 이제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그게 서로의 강조점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쨌든 장로교 안에 있으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사실 목사님들 저희끼리도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게을러지잖아요. 그죠? 저희도 게을러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괜찮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자칫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로 이해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 조금 이렇게 게을러져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뭔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뭔지를 안다면 게을러질 수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지 안다면 게으르게 살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빼놓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 다 소소해서 명예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명예 이런 거 원하지 않아서 그냥 뭐 내 인생도 이렇게 성공하지 않아도 중간만 하면 되니까 신앙도 중간만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그것도 뭐 훌륭하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좀 명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교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로 등수가 나눠지고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명예를 알라라는 거죠. 영광을 알라라는 거죠. 1등, 2등, 3등 나눠서 넌 1등 이만큼 대접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 그 기쁨 그것을 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 지금처럼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냥 안주하면서 사는 게 좋죠. 아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그대로 주십시오. 영광, 뭐 명예 저는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야 너 이 집에서 뛰어놀아라 그랬더니 아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방에서 그냥 글이나 쓰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마치 그 탕자의 첫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않았죠.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더 은혜로우시고 더 인애가 크시사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마음껏 기뻐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거 누리시고 할 수 있는 것들 해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거라니까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를 막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못했잖아요. 기부온 족속들을 살렸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했다. 다 했다. 괜찮다. 계속 앞으로 가자. 아직 더 남았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더 가자. 아직 더 남았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자. 더 가자. 은혜 입은 자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이기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